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부흥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1월 11일부터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죠. 성경 읽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우리 폴김 성도님에게서 들은 말씀이 내일을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맴돌고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부흥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온몸에 찌릿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뜻밖의 말씀을 하셔서 아멘 하고 좋아했지만 그 후 생각나는 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흥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가 늘어나서 외적으로 부흥하는 것일까? 보통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면 수적으로 교인 수가 늘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외적인 부흥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면 모두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은 내면의 부흥,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 부흥의 롤 모델이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한 것에 따르면 한국교회 부흥은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흥의 시기는 1905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회개에 기초하였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는 회중들을 감동시켰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고 나서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치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지은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였습니다. 이때 이 고백을 들은 회중들 또한 한결같이 눈물과 통회의 기도를 드리며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하나 둘씩 꺼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운동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시작하여서 평양시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고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교회의 두 번째 부흥의 시기는 1960년 중반에 시작해서 80년 중반까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난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큰 성장과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이때 교회의 부흥의 관심은 복이었습니다. 복과 형통함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잘 살아보세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까지 잘 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죠. 잘 살아보기 위해 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교회가 외적으로는 부흥하고 성장하였는데 점점 물량주의로 흘러가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부흥이 한국교회 초창기 회개로부터 일어난 부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흥, 한국 초창기에 일어난 이 회개운동, 이 부흥이 외적인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부흥이었는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흥의 모델은 바로 이것이죠. 한국 초창기 교회의 부흥입니다. 외적인 부흥보다 먼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부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부흥은 수적으로 늘어나는 외적인 부흥보다 먼저 일어나야 될 부흥은, 진정한 부흥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인데요. 3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살펴볼 말씀이 너희 묵은 땅을 갈고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둘 수 없는 황폐한 땅, 묵은 땅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치하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무관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과 같은 상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아야 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흥을 말할 때에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들은 자신에게 좀 솔직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와서 이 민목회 초창기 때에 교회의 그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올 때에 친구들 목사 두 명이 유학을 와서 정착해서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데 다들 부흥하고 잘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목회를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황폐하고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려면 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강팍하였습니다. 분열과 싸움, 이파 저파, 얼마나 얼마나 작은 교회지만은 왜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헐뜯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금방이라도 부흥할 것 같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가고 들어오고 또 나가고 싸우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제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대로 계속 목회를 해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대로 계속 가야만 합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보다 너 자신이 먼저다. 그러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되고 1년이 반 되면서 제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었어요.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 자신이 먼저다. 교회의 부흥, 성장 이것이 아니라 너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솔직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니면서 그런 척하면 그게 참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주어진 환경 탓만하고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무뎌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에 부에나팍에 살고 있을 때에 좀 큰 진동을 느끼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를 이제 안부를 묻잖아요. 괜찮아? 괜찮았어? 이런 안부를 이렇게 서로 불안해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도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목사님이 안부를 물으면서 카톡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안부를 물으면서 남긴 말입니다. 목사님, 이 큰 지진이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좀 흔드시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좀 흔드시나 봅니다. 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좀 흔드셨구나. 그걸 공감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요, 신앙생활 오래 하였지만은 박수 한번 쳐보지 않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전혀 예, 박수 한번 안 치고 장로가 됐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좀 부담이 됐답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뭔가를 경험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아시죠?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좀 들어서 기도원 이름은 알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서 딱 봤는데 전국에서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 다 모였더랍니다. 기도원에서. 네. 전국에서 다 모였는데 다 미쳤더래요. 장로가 되기까지 이처럼 딴 세상에 이제 처음 와본 것이 너무 당혹스러웠지만은 내려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박수치게 되더래요. 찬송하면서. 박수 손뼉치면서 찬양을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모르게 미친 사람들 속에 처음에는 다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도 미친 사람들 속에 끼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받고는 교회 섬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요, 내 안에서부터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눈치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나 스스로가 진단하고 나로부터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시덤불은 바알과 같은 우상을 말합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이 섬기는 신으로서 태양을 상징하는 신이었고 풍년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에는 바알 제단에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이 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은 이방신 바알에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도 이방신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줄 아세요? 요즘도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어떤 집사님이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조상신도 섭섭지 않게 해드리고 하나님도 섭섭지 않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집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가시덤불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쫓아가는 삶을 삶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떤 무당이 교회를 나왔다가 딱 한 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회 나오면 뭐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뭐 별 신통한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와보고 별신 통한 게 없네. 또 다른 교회 가보고. 다른 교회 가봐도 뭐 별신 통한 게 없네. 여기저기 다니는 떠돌이 교인들이 좀 있잖아. 그지?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위층에 있는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교회 고위층에 있으니까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아주 믿음 좋은 척 한답니다. 그 장로님 앞에서. 차 한 잔 대접하면은 믿음 좋은 척 하면서 기도도 좀 길게 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도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 그렇게 그냥 좀 보라는 듯이 장로님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대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기 이권을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뭔가 하나 얻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 좋은 척하면서 신용을 얻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장로님이 경험한 것 보면은 사기치고 어렵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집사님이 제 교구식 구했는데 밖에 나가서 뭘 사업하는데 신용담보로 장로가 빨리 돼야 되니까 장로 좀 빨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억지 부렸던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요 가시덤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물질이든 명예와 권력이든 어떤 경우라도 교회와 직분과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사모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며 가시덤불을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슬픔을 당하거나 원통할 때에 옷을 찢는 그런 관습이 있었죠.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또 애통해 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옷을 찢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점점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옷 찢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죽 좀 베라 이 말씀이에요. 흔히 모태신앙을 가리켜서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세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라고 하는 모태신앙. 그런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신앙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할례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눈가림만 하는 믿음 생활에서는 내 안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양봉음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래전에 이 말이 좀 떠돌았던 양봉음미. 겉으로는 받드는 척하면서 뒤로는 속이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이 알려지게 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였을 때 중국에서 이 아베 총리를 향하여 쓴소리를 할 때 말한 거예요. 양봉음미하지 말라.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북한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에 이 말이 또 나왔어요. 네, 아시죠? 그렇죠? 장성택 부위원장이 채용당한 제목이 바로 양봉음미입니다. 앞에서는 충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는 딴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채용당할 만큼의 큰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하면은 겉다르고 속다르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형식적이고 눈가림만 하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고백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주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 마음을 찢는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찢는 자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지.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단순히 그 예배 시간뿐 아니고 예배를 떠난 삶은 그 생활까지 진흙탕에 빠지게 된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으며 주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고 했을 때에 먼저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수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기 이전에 아 이제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면서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 체험하며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가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